출애굽기 161번 메시지. 복합적인 관유, 복합적인 그형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복합적인 그형의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신성의 요소를 가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움직이셨으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실질적인 것은 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물론 실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요소는 하나님 신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실질의 영은 그 실질의 추출물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의 영은 다만 포도 자체만이 아니라 포도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추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은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은 신성의 성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따라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신성한 삼일성의 요소를 가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접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라는 칭호만을 보나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보는데 왜냐하면 이 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 사람과 접촉하실 때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동사의 형태에서 따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뿐입니다. 계셨고 계시고 계실 이 모든 것은 존재동사의 변화형들입니다. 사실상 존재동사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계시고 계셨으며 계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은 짧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지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동사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동사는 근본 동사입니다. 모든 것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수천을 헤아리는 다른 모든 동사들은 이 유일한 동사인 존재동사에 근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된 분이 되시기 위하여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그형이 되셔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따르면 여호와는 삼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3장 6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니라.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그분은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칭호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신격의 삼위 즉 삼일성을 함축합니다. 창세기의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세 사람 즉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결국에는 변화받은 약탈자인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을 의미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그 영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은 신성한 삼일성의 성분을 가진 그 영입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여호와의 영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접촉하실 때마다 삼일성의 요소를 가진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사실상 여호와의 영은 삼일 하나님의 요소의 추출물입니다. 성육신 안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의 요소를 가진 성령. 성육신 되시기 전에는 성령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흠정력은 시편 51편 11절과 이사야 63장 10절 11절의 번역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의 성령은 당신의 거룩함의 영이 되어야 하고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에서의 성령은 그분의 거룩함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실 때, 즉 성령이 주 예수님을 잉태시키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따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 거룩한 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시기 전에는 본성적으로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담의 시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사람들은 천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들은 하나님에게로 분별된다는 점에서 거룩합니다. 예를 들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에게로 분별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본성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신성한 본성, 즉 거룩의 성분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8절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때때로 헬라어로 성령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성령이 거룩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즉 여호와의 영이 지금 더 전진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진 성령은 하나님 자신인 거룩으로서 본성 안에서 거룩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치적으로 거룩하실 뿐 아니라 본성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룩히 만드는 그런 본성을 가진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약에서의 성화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성화는 단지 우리를 위치적으로 거룩해 할 뿐 아니라 본성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본성적으로 거룩하게 하며 거룩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의 요소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그 영이 아직 더 많은 요소들을 가진 복합적인 영이 되지 않음.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영, 즉 다른 성분들을 가진 복합적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영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 부활하신 저녁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자들 안으로 호흡으로 들어가신 분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약속하신 실제의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셨을 때에는 다만 신성한 요소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을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본질과 실제를 가진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하신 그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20장 22절까지는 아직 그 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영이라는 용어는 만유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모든 칭호에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영은 실제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주 영, 은혜의 성령, 일곱 영을 포함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그 영에 관한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따르지 말 것을 당신에게 권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많은 믿는 이들을 마취시켜 왔습니다. 나 자신도 수년 동안이나 마취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깨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어떤 이들, 특히 연장자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가르침에 마취 당한 채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영향으로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감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연구할 때 빛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전통적인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의 체면적인 이해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정신이 깬 상태가 되어야 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취에서 깬 맑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될 필요가 있으며 마음이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을 가져야 하며 주님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 속에 그 영에 관하여 읽을 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영에 관한 모든 칭호의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의 칭호 중 어느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을 욕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을 맛보게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맛봄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해 하는 피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의 성령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그 영의 모든 칭호가 의미 깊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왜냐하면 각 칭호가 그 영의 독특한 요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영, 주님이 부활하신 후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실제 영이신 그 영에 관한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속에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시게 될 실제 영이 될 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실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영의 오심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던 날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의 영, 즉 그 영의 다른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그 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그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나 주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며 여전히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며 여전히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그 영은 실제의 영입니다.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요소들을 가진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6절에 따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나 7절은 예수의 영이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7절의 문맥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고통받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의 영에는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고통을 체험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은 땅 위에서 사람으로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성육신 되신 분의 영, 즉 예수의 영이셨습니다. 부활의 요소를 가진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은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요소를 가집니다. 이 영은 같은 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이며 또 2절에서 언급한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성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이것은 그 영의 여러 층으로 계시됩니다. 만일 그 영이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분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마찬가지로 그 영이 부활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왜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릅니까? 또한 그 영이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그분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그 영의 칭호들은 어떤 사실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용된 그 영의 칭호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의 영 안에 성육신과 인성과 인생과 고통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 안에 부활과 부활 능력과 신성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요소에 무한한 공급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바울은 이 말을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무한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받으셨던 분인 예수의 영과 부활하신 분인 그리스도의 영을 누렸습니다. 이 영은 바울이 고통받을 때 그를 공급하고 지탱하게 해주어 그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가진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생명의 영이 신성한 생명의 요소를 가졌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영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갖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생명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 후서 3장 6절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그 영은 또 생명주는 영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그 영입니다. 이 생명주는 영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은 또 생명주는 영입니다. 이 칭호는 그분이 생명을 분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영에 대한 이 칭호에는 생명을 분배하는 요소가 있음을 함축합니다. 승천과 주권의 요소를 가진 주영.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생명의 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 영을 말합니다. 그 영의 이 방면에는 주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라 불리우는 나사렛의 한 사람이 모든 이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권이 지금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주 영 안에서 우리는 승천의 요소와 주권을 봅니다. 삼일 하나님의 누림의 요소를 가진 은혜의 성령. 복합적인 그 영은 또 은혜의 성령입니다. 은혜의 성령은 삼일 하나님의 누림과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은혜입니다. 7배로 강화된 일곱 영. 계시록 1장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생명을 분배하는 요소를 가질 뿐 아니라 강화된 요소도 가집니다. 계시록의 일곱 영은 7배로 강화된 성분을 가진 그 영을 의미합니다. 칭호들의 모든 요소를 가진 그 영, 만유를 포함한 영. 그 영의 모든 방면들과 요소들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신약에서 그 영이라고 말한 총체를 갖습니다. 성경이 그 책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하시고 과정을 거치신 복합적인 영이십니다. 이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실제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생명주는 영, 주의 영, 은혜의 성령, 일곱 영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9절의 때에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주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영을 누리게 되어 있으며 그 영은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따르면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은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한 성령이 많은 생수의 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영의 누림입니다.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의 책에서 그들 모두가 그 영에 관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한 다른 많은 칭호들보다 그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거룩해 됨을 말하지 않고 그 영의 거룩해 됨을 말합니다. 그 까닭은 성령이 만유를 포함한 그 영과 같은 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나 주의 영이나 성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영의 칭호 중 두 가지, 즉 일곱 영과 그 영이 사용됩니다. 1장 4절과 4장 5절과 5장 6절에는 일곱 영이 있습니다. 2장과 3장에는 그 영이라는 칭호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또 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총체이신 그 영이 이제 신부로 성숙된 교회와 하나 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과 신부는 하나 되어서 하나로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전의 복음 전파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베풀이에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나 주의 영이나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약 경륜의 유일한 축복이 그 영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는 그 영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영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그 영이 만유를 포함하고 복합적이고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성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삼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영은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신 후에 삼일 하나님은 지금 신약의 축복이신 완성된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관한 복음은 먼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유일한 축복인 그 영을 누리기 위하여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복합적인 그 영의 기능, 복합적인 그 영의 요소들을 본 후에 우리는 이제 그 영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복합적인 그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거처와 기구들의 기름 바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기름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그 영이 하나님의 건축과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과 제사장 체계를 갖지 못한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주의 영과 성령에 참여하여 누림을 조금 가진다 할지라도 복합적인 그 영의 어떠한 부분도 나누어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건축과 제사장 체계를 위하는 사람들만이 복합적이고 만유를 포함하고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그 영의 모든 요소들, 풍성한 모든 성분들은 하나님의 집과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입니다.